오늘 일주일 시작된 셋째 날 저희가 다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다 쏟아놓는 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주중에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과 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사모하옵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알아간 만큼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합당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힘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주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허락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 지켜보호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렸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 철자의 일곱 번째 히브리어 철자의 일곱 번째 철자인 자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그 49절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시편 119편 49절. 시편 119편 49절서부터 56절까지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은 전부 다 자인이라고 하는 철자로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암송하기가 참 좋고,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철자 22개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총 22철자니까 곱하기 8, 8절씩 되어 있습니다. 총 176절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3절을 제외한 173절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아주 시편 119편은 다른 어떤 성경의 책들보다도 아주 독특한 내용을 갖고 있다. 오늘은 자인이라고 하는 일곱 번째 철자인데요. 이 철자의 의미는 무기라고 합니다. 무기. 싸움할 때 사용하는 무기. 왜 그 철자의 의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깊은 의미를 둘 것은 아니고요. 자, 49절서부터 56절까지 보면 기억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52절에 오 주여 내가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단들을 기억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55절에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억입니다. 기억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단어는 50절에 보면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라고 하는 위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억한다고 하는 말 다음에 또 위로란 표현이 어디 나와 있나요? 예, 52절에 내 자신을 위로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주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바르게 출발했던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고, 또 시대적으로 보자면 초대교회에 해당된다고 하는 그 에베소 시대, 에베소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그 교회들은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서 아주 이 열심히 바른 믿음과 또 바른 올바른 사랑의 실천과 그리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아주 잘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이 교회가 처음에 주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첫 사랑을 버리게 되는 그런 타락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처음에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은 어디 가고 지금 이와 같이 너의 마음이 식어버렸는지 그 처음 때 첫사랑의 그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에 가면은 처음에 출발은 잘했는데 행실은 점점 형식적으로 남고 사랑의 수고도 형식적으로 남고 소망의 인내도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즉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주님께서 제시하시는가?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과거에 하나님과의 가졌던 그 순간들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져서 오늘 이렇게 됐을까? 그것을 기억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회개해서 회개란 말은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그 순간으로 돌이킨다 이 말이죠. 자, 오늘 하여간 이 기억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 사역을 이루시는지 시편 119편 49절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네요.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우리는 잊어버리니까 자주.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뜨거웠던 그 순간도 잊어버리고 결단했던 순간도 잊어버리고 하여간 또 기도응답을 받아서 기뻐했던 순간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매맞았던 순간도 잊어버리고 징계받았던 순간도 잊어버리고 계속 망각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그러는데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쓴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하소서 그럼 하나님도 잊어버린다는 소리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얘기는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이니까 왜? 계속 침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넘기 힘든 또 교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 나는 지금 위급하고 다급하고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애를 써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렇죠? 기록된 약속의 말씀은 붙들고 있는데 응답은 안 올 때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32절인가 보면은 오른쪽에 달렸던 강도인가요? 하여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하여간 그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억해달라. 잊어버린다는 뜻은 아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님이 저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다른 사람은 사람에게, 훌륭한 사람에게, 아니면 돈에, 아니면 권력에, 아니면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뒀는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위에다가 소망을 두었는데 주님,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관심을 가져주옵소서, 성취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둔 소망은 정말 100%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성취가 되니까 완전한 확실한 소망이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것에다가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이 세상 사람들은 100%의 확신을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너 내일 학교에 와서 나 도와줄 거지? 내가 네 도움이 필요하거든? 꼭 올 거지? 분명히 올 거지? 다짐 받을 때 상대방이 만약에 I hope so 그러면 그게 반드시 온다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 위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놓고 있다. 그건 확실한 것. 자, 그래서 2절에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자, 20편 기자가 고난 중에 있군요.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고난 중에 있었고, 계속 우리가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 중에,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된 것은 뭔가 하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다름 아닌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정말 낙심해서 정말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렇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나를 소생시키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시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소망을 두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꼴이 이게 뭐냐, 네 사는 모습이 이게 뭐냐고 라고 혹시라도 조롱을 하거나, 그렇죠? 그런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러한 짓은 아니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도 보면은 1절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면, 기억해 주시면 얼마든지 고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잊어버린 게 아니었죠. 그래서 노아를 구출해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홍수로부터.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출해내시는 장면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라헬을 기억하죠. 라헬을 기억하시고 또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를 기억하셔서 자녀를 낳도록 허락하신 것을 또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읽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그 약속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그 위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신앙의 실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절, 49절, 50절, 5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로 인해 고난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그리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신실한, 어떠한 교만한 자들이 조롱을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박해나 조롱이나 또 이와 같은 것들에서부터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지키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아니하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때에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반면에 52절서부터 54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가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 주여, 내가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단들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내리신 판단들, 여기서 판단이라고 해도 좋고요. 또 심판이라고도 해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단어를 영어에 똑같은 judgment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때로는 심판, 때로는 판단 이렇게 지금 하는데, 왜냐하면 심판하면은 우리나라의 언어 어감상 부정적으로 형벌과 직접 연관이 돼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은 원래 의미는 옳은지 그른지 판결을 받은 건데, 우리에게는 부정적으로 이미 심판하면 무슨 형벌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처럼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들리죠? 그렇죠? 사실은 농구에서 심판 보는 사람은 무슨 누구에게 벌을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심판은 규칙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판단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긴 사람에게는 물론 벌을 주죠. 그러니까 벌과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심판 자체가 부정적인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판을 했더니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벌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심판은 심판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판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심판은 그 결과 벌을 줬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할 때에는 심판이라고 번역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우리말의 어감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내가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판단들을 기억하고, 그럼 이 판단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판을 내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벌 주신 거라든가, 바산한 옥을 심판하신 거라든가, 파라오를 심판하신 거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 다 기억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를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늘 올바르게 심판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판단,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단은 항상 올바른 판단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멀리 돌아서, 아니 바로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멀리 돌아서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판단을 내리셨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 전쟁의 경험이 없고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강한 그런 민족들과 성과 이런 전쟁이라는 것이 눈에 닥칠 때 아주 그냥 지레 겁을 먹고 그냥 아주 마음이 녹아내리고 사기가 꽉 땅에 떨어져서 옴짝달싹도 안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홍해 길을 건너게 하는 길을 택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단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올바른 판단이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판단이 빗나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셨던 어떤 결정,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바르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활일 수도 있고 뭐 배우자 선택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 선택일 수도 있고 하여간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이것이 옳은지 잘 몰라서 주님의 판단을 구하고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쭉 자기 인생을 경험해봐도 쭉 훑어봐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을 과거에 모세 오경서부터 쭉 읽어봐도 하나님의 판단들은 다 옳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의 판단대로 행동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결과를 맺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내 자신을 위로하였다. 그렇죠? 지금 처해 있는 처지는 아까 얘기한 고난의 처지고 딱한 처지고 힘든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가겠다. 아주 올바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판단들을 기억하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해주고 또 기억나게 해주고 또 기억나게 해주고 반복해서 가르쳐서 결국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된 것을 그러니까 기억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 신약에도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디모데 후서 2장으로 가면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쉽게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얼마나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지는가.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저장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수해 준 거기에는 아주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신실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53절, 주의 법을 버리는 사악한 자들로 인하여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사오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데 감히 하나님의 법을 아주 헌신착처럼 내버리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심판을 하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공포가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우리도 때도 그렇죠.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 너 잘 믿어라 난 지옥 갈게. 그 순간에 우리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응?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 사람의 그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예 매몰차게 거부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냥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또 때로는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작처럼 버리는가. 주의 법을 버리는 사악한 자들로 인하여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사오나.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우는 경우도 나옵니다. 136절로 가보시면, 시편 119편 136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을 볼 때 이 시편 기자는 울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복음을 전했더니 전혀 반응을 안 보이고 강팍한 자세를 취할 때 시편 119편 136절 계속 좀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좀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요? 뒤에는요? 소리가 이게 조정을 잘 안 하면 울리죠. 저기 나중에 또 동영상 들으면서 울린다고 또 항의 들어올까봐 요즘에는 예 그래서 예 좀 잘 맞네요. 이제 이게 늘 딱 잘 안 맞으면 136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다가 기도할 때 보면 이제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어머니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막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거나 주의 법을 버리는 사악한 자들로 인하여 53절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사오나. 그러나 자기 자신은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공포의 순간에도 그 눈물이 앞을 가리는 순간에도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노래를 부르게 된다. 54절 주의 법규들이 나의 순례하는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기 보시면 순례하는 집이란 표현을 했는데요. 비유적 표현으로 알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육체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순례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이 육체를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장막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몸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꼭 뭐 문자적으로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주님 하늘나라까지 가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순례의 여정이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삶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주의 법규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까? 여러분의 노래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이것도 못하구나. 하라 그랬는데 못했구나.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 받겠구나. 아 힘들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무거운 그런 역할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사람의 조롱과 박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노래를 우리에게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가? 신앙생활의 비결이 여기 달려 있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그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법규들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노래가 될 수 있는가? 낑낑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노래 부르는 사람 맞습니까? 큰 거 별로 없죠. 아마 그거는 아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예, 흑인들이 했던 것처럼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주님밖에 누가 알겠습니까? 하면서 하양 탄식하는 그런 조의 노래임은 모를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양은 짐이 가볍고, 그렇죠? 에이, 힘이 나고 용기가 날 때 부르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두 번의 초청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첫 번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비교적. 물론 이 초청에도 안 응하고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죠. 훨씬 더 많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이 됐던, 걱정의 짐이 됐던, 실망의 짐이 됐던, 뭔 짐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무거워, 근심이 가득 찬 사람,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오기만 하면 돼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오기만 하면 돼요. 구원 초청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런데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두 가지 조건이네요. 멍에, 짐승 두 마리를 나무 막대기로 엮어서 한 팀을 만드는 건데요. 왼쪽에 있는 짐승과 오른쪽에 있는 짐승이 나란히 갑니다.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내가 그 옆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짐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예수님 겁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아까는 주신다 그랬고요. 여기는 발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9절은요. 구원 초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자고 하는 초청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초청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어주시면 내 짐이 예수님의 짐이 되고 내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가 돼서 가볍고 쉬운데 예수님은 제껴놓고 나 혼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니. 내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가 되고 내 짐이 예수님의 짐이 되면 가볍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래가 되는 거예요. 법규들이 나에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노래가 된다. 왜? 이 말씀을 성취하실 분은 그리스도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54절 나의 순례하는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 나는 누구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신분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그네와 그 다음에 순례자라 그래서 여기 순례라 그랬죠? 나그네와 순례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예? 예, 방랑자 또 하나. 도망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신분이 도망자요, 방랑자고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예요. 도망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도망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 거예요. 진리로부터 도망한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도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라 그런 거예요.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돌아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도망 다니는 사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버리니까 아담 내 이놈 어디서 하고 지금 잡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받지 못하는 딱한 처지가 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탄식하면서 아담이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발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요, 하나님이 무슨 검사처럼 죄인 잡으러 댕기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야, 벌 주지 않는 하나님 하나 만들자, 지옥이 없는 하나, 종교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목사가 잘못 가르쳐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잡으러 댕겨요? 오히려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다시 가죽옷을 입혀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도망자. 그럼 도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도망하는 사람이 정해놓고 나 저기 가야지, 절로 도망가야지, 그런 사람 봤어요? 도망하는 사람은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방랑자가 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멋있나 봐요. 어? 무슨 방랑자요 하면서 막 기타를 치면서 막 방랑자가 되는 게 굉장히 좋은가 보지, 막 자유로운가 봐, 아무데나 막 가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왜? 이 땅에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 본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순례자예요.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와 방랑자의 차이는 목적지가 뚜렷한 사람은 순례자고, 갈 곳이 없이 아무데나 발 닿는 대로 가는 사람은 방랑자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것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와 방랑자라고 했는데, 여기도 우리가 바로 순례하는 집에서. 55절. 또 이번에는 이 시편 기자가 누구를 기억하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 아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달라 기도했고,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다고 했고, 이번에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55절. 오 주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켰으므로 이것을 소유하였나이다. 자,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물론 밤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다든가 긍정적으로 쓰이는 케이스가 한두 번 있어요. 그러나 밤 하면 거의 다 부정적인 거예요. 두려움, 공포, 고통, 고난, 그렇죠? 예를 들면 밤의 왕국, 어둠의 왕국, 다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고, 괴로운 순간일 수도 있고, 하여간 병에 걸린 순간일 수도 있고, 하여간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 자, 여기 주라고 하는 이름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5절에 오 주여 할 때 그 주자가 굵은 글씨로 써 있죠? 짙은 글씨로. 왜? 영어에는 LORD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부 다 네 개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네 개의 글자가 다 대문자로 있는 이 경우에는 여호와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호와를 나타낼 때에는 네 글자가 다 굵은 글씨로 써 있어요.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3장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다. I am이라고 그랬는데, I am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인데, I am은 나는 영원하다. 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분. 그러니까 영원한 분, 항상 계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밤에 어떠한 두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란 뜻이죠. 왜? I am 다음에 뭐든지 다 붙일 수 있잖아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나는 어린 양이다, 나는 반석이다, 나는 구원이다, 나는 너의 능력이다, 나는 너의 위로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것.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밤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법을 지킬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켰으므로 이것을 소유하였나이다. 자, 근데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주의 훈계들을 지켰으므로 이것을 가졌나이다 했을 때, 이것은 그 앞절에 나와 있는 중에 뭐일 텐데, 아무리 봐도 문맥으로 보니까 주의 이름 아니면 주의 법이겠죠. 그런데 주의 법은 다름 아닌 주의 훈계하고 같은 거니까 당연히 주의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어떤 것들이 전부 다 내 것이 됐다는 거잖아요. 나도 주님의 이름의 일부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가문 있잖아요. 가문에 뭐 김씨 가문에 뭐 이렇게 그렇죠? 일환으로 받아들이겠노라. 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아주 대단한 광양이라나요? 옛날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듯이 주님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얘기는 주님의 집안의 한 지체로 자기가 참여했다는 뜻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입증되는가? 여기 나와있죠. 주의 훈계들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밤이라도 고통 중에라도 주님이라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 묵상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분이에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분이 그분의 집안 소속으로 내가 일부가 되었다. 그러면 그 자기 집안을 보호하지 않을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밤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세 파트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달라는 기도와 그 기도와 더불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나이다.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세 단계로 셋으로 우리가 시편 119편 49절서부터 56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시면 잠언 18장 10절에 보시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아울러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도 가끔 그런 말을 하죠. 내 이름을 걸고 뭐 이런 말 쓰죠. 전력을 다하겠다. 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 하면 그 이름에 대한 명예를 반드시 지키는 분이죠. 잠언 18장 10절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주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할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에 그렇죠? 달려 있습니다. 이름으로 달려갈 때 그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로를 얻기 위해서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와 또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